우리가 지난주에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있어서 잠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창세기 2장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를 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을 해설하는 듯하면서도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찾아가고 있는데, 5월 20일 주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2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27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들 중에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창조는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사경회가 있어서 잠시 쉬었더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을 지으신 방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1, 2, 3 이렇게 갈까 그러다가 설교 제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예비해 주신 거처, 그 거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데, 오늘 7절 말씀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 단어 속에서 등장을 해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시고예요. 내려주세요. 예.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짓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으시고라고 했죠. 이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시다 create, 그리고 만드셨다 make, 그러니까 create, make, 창조하시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세 번째 동사, 독특한 세 번째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짓다예요. form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형체를 forming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 짓다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 짓다라는 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었으니까 됐어, 저기 가서 있어, 그냥 한 곳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만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관계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짓다에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에 단어에서 계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획하였은즉 I have purposed. 내가 계획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2장 7절에서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 가운데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계획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의도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짓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올 때에는 거기는 항상 거의 대부분 목적이 동반을 합니다. 그냥 만들고 버린 게 아니라 거긴 항상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거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 지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도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여름을 만들고 겨울을 만드신 것도 거기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걸 보면 하나님이 마른 땅 광야를 지으신 것도 광야를 만든 이유가 있고 메뚜기를 만든 이유가 있고 메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스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메뚜기를 왜 만드셨을까 여름과 겨울을 왜 만들었을까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정말 정말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 다 나열조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 절대로 심심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심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있고 또 이사야서 44장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왜 눈이 두 개가 있으며 왜 우리가 손가락이 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육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사람 손가락이 몇 개 그러면 열 개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열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심장이 하나예요. 심장도 한 서너 개가 되면 이게 리플레이스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거 쓰고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심장은 달랑 하나밖에 없고 허파는 두 개가 있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찬양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해 준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 일을 좀 해라. 복음을 좀 전해라. 유다 백성들에게 좀 꾸짖어라. 이야기했을 때 어휴 하나님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이미 그때 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그러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7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너무 잘하는 표현이에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두 번째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숨어있는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많이 표현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흙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뭐를 만들어서 컵을 만들고 뭐 쟁반을 아니요 쟁반 말고 접시를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우리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금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흙으로 안 만들고 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살다가 돈이 좀 없을 때 뒷발 뒤꿈치에 각질이 하나 뚝 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팔면 그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 각질이 금이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참 지나면 뭐가 돼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보에도 적어 있지 않고 앞에 자막에도 없지만 우리 같이 생각을 아주 짧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놓고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좀 이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천사를 부르십니다. 야 천사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좀 만들어봐. 그리고 천사를 불러다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천사가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말고 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슴에 와닿게 되면 뭐가 두려워요?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로마로 보내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흙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비천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생물 선생님이 참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하나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뭐 중간고사 때 나왔으면 제가 점수라도 하나 더 맞았을 텐데 중간고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가르쳐준 게 있는데요. 사람의 몸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빼놓고 사람의 몸이 돈으로 따졌을 때 가치가 얼마나 될까예요. 사람의 몸이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돈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 원이 안 됐어요. 천 원이 안 돼요. 우리 몸뚱어리가 천 원이 안 돼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만 원 정도 계산할 수 있을래나요? 우리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죽으면 뭐 화장을 하면 제가 되겠지만 그냥 죽어서 썩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파운드에 따라서 좀 다를래나요? 무게에 따라서 좀 다를래나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비싸질래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디다가 쓸 데도 없어요. 비천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흙으로 만드셔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18장 저 뒤에 가보면 티끌만도 못하다. 이 티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저자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나가갖고 질 때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지고 오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티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게 만드셨죠. 그리고 뭘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흙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짐승들 중에 가장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으로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까?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재로 남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흙 혹은 진토 혹은 티끌 먼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욥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욥기 7장이에요. 21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어디 눕는다고요? 흙에 눕는 거예요.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황토에 누워서 이렇게 찜질방에 들어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기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흙으로 바뀔 테니까 뭐라고 땡깡을 피운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땡깡이죠. 하나님 이 다음에 나 찾는다 그래도 못 찾을 거려. 나 흙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땡깡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기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의미, 엉뚱한 생각에서부터 발상하는 네 번째 의미, 흙이라고 하는 것, 먼지라고 하는 것, 티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 뭐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에서 4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봤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그 대박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박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으랴.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이 땅에 있는 먼지를, 이 땅에 있는 흙을 여러분 대박으로 달아보셨습니까? 이거 감히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있는 흙 가운데에서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흙, 이 세상에 있는 티끌에 몇 분의 1을 썼을까요? 한 절반 쓰셨을까요? 만들다가 실패해서 버리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뭐 완벽한 분이니까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다 끝내셨어요. 그럼 흙이 조금 덜 남았겠네요. 우리 계산은 그렇지만 그래도 셀 수 없는 흙이죠. 한 사람의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약간 흔들렸을 때에 밤에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밤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세어봐라.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티끌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귀한 흙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고 나면 한 줌의 죄,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진 흙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부터 만들어진 흙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가 되었든 흙이 되었든 먼지가 되었든 티끌이 되었든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그때 부활했던 부활하는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영광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똑같이 한 줌의 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뜨거운 불가마니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 똑같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본 몸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는 영광의 몸으로 완벽하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가치 없어도 하나님이 건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불어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을 때에는, 동물을 만드셨을 때에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생명체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냥 흙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몸이 썩기 전까지는 일단 죽으면 영혼이 떠난 거잖아요. 영혼이 떠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진흙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인형과 똑같습니다. 그게 죽은 상태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 이쁘다 이제 됐네 그리고 너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얻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데 그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가 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어주신 바로 그 생기, breath 가 바로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잘 가르쳐주신 환상이 하나가 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그 어떤 그 골짜기를 이렇게 배워주었는데 죽음 시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죽어있는 시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고 불어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 바람, 숨, 호흡, 생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성령이 그 새롭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장본인인 것을 가르쳐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을 만지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호흡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와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은 생명을 전수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잘못 해석을 했어요. 생령 그러니까 한자어로 표현해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생령은 사실 번역을 좀 다르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Living creature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자, 사람도 살아있는 생물체죠. 짐승은 살아있지 않나요? 짐승들도 동물들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물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야 생물체로, 살아있는 생물체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생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데, 이것을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이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이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자, 거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가르치나요? 사람이죠.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소도 호흡하는데요? 돼지도 호흡하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 호흡하는 자는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호흡은 바로 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끔찍한 것도 있어요. 끔찍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보면 성읍에 있는 짐승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래요. 소도 호흡하는데 돼지도 호흡하는데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흡하는 자만 죽이라는 이야기는 생기를 불어넣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그대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생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기를 걷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물론 우리가 뭐 인공호흡, 뭐 CPR이라고 하는 인공호흡을 우리가 배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죽은 사람을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도 잘 닦고 마우스워시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늘은 안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죽은 사람에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이 바람 불어 넣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는 줄 아세요? 마늘을 안 먹어서. 마늘을 먹어야 진하게 들어갈 텐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별하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이제 믿잖아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입니다. 5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엉뚱한 것을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저기 도리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도리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로 바꿔야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그냥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새기고 그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왕은 정작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이 걸어가는 길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금은보화 따라가고 세상 권력 따라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온갖 부정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금은보화를 따라가고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세상 권력 명예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줬다, 그러니까 내가 걷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우리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등불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 없이 심심해서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먼지였던 우리들, 티끌만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목적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